오늘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주일, 주의 첫날 오전인데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같이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7절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가 사는 인생 내내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매번 그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몰입해 있다면 저희는 평생 동안 불행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다른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지체들 중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로 다양하게 복잡한 마음들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이렇게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성경 전체를 주제로 해서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주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교회의 지체들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조금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체들 안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하면 그런 또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이제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돈 문제가 있다,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기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일시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 내 소망을 두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평화를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문제, 특정한 문제,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이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을 볼 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담의 직계 아들인 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 또 출애굽을 이끈 모세, 또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이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목자였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이 목자들은 직업은 목자인데 조금씩 조금씩 또 다른 측면의 어떤 목자의 특성을 성경에서 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한 목자, 궁극적인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아벨이 목자라고 할 때, 가인의 동생 아벨, 그 아벨이 목자라고 할 때 이 아벨은 어떠한 형태의 목자였습니까? 이 아벨은 자기의 형제, 즉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형의 그 시기를 받아서, 그렇죠? 동생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자기 것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형이 동생 목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경우에는 죽임 당하는 목자, 이렇게 우리가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희생당하는 목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어떤가? 야곱 또한 자기 형제 에서, 그렇죠? 에서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다른 타지, 자기 고향이 아닌 타지로 갑니다. 바딴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공통점들이 있고 예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타지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친족 중에 그 아내를 얻게 됩니다. 친족 아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친족 아내를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 형제를 다시 만납니다. 에서를 다시 만나죠. 그리고 그 형제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걸 들으실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 어떤 타이틀을 붙인다면, 목자의 타이틀을 붙인다면 수고하는 목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어떤가? 요셉 또한 11명의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갇힌 채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먼 나라, 즉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곳에서 이방인 아내를 얻습니다. 그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방인 아내를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이 요셉은 나중에 치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구원자요, 또한 형제들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뭔가 자꾸 비슷해지네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 요셉에게 타이틀을 붙인다면 세상의 구원자 목자, 또는 세상의 통치자 목자,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 또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으로 들에 나갔다가 이 동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파라오에게 이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밀고가 되면 지명수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타국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 아내를 얻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형제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형제들의 구원자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타이틀을 붙인다면 모세는 해방하는 목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또한 자신의 그 형제, 동족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이방 땅에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서 아기스 밑에서 종살이를 이제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방인 아내를 얻었는데 마아가라고 하는 이방인 아내를 얻습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형제들에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목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서 타지, 이방 땅이라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 종이 되셨네요. 예수님이라는 이 목자 또한 고향을 떠나 타지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이방 땅에서 아내를 얻으셨습니다. 그 아내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 불리죠. 자, 재림 때 예수님은 어떨까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목자들의 원형이 되시면서 또한 이 타이틀을 좀 목자의 관점에 타이틀을 붙인다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목자,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목자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성경은 크게 두 종류의 목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쁜 측면에서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있죠. 이 사꾼 목자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양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입니다.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양들은 내팽개치고 자기만 먹여요. 살찐 양을 오히려 잡아먹고 그 털로 자기 옷을 해입습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는 폭력과 잔인함으로 양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잔인함으로 양들을 다스린다. 사실 이것이 모든 이방 종교, 이교도들의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고 또한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 안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 목사들의 행태가 이런 것입니다. 폭력과 잔인함으로 양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양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학대하고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에는 보니까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양들이 흩어지게 한다. 그리고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목자를 성경의 스가랴서에는 우상 목자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에는 우상 목자라는 그 목자가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이면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되는 그 우상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기름지고 좋은 목장에서 양떼를 먹인다 그랬죠? 안전한 곳에 좋은 우리를 마련하고 양떼가 눕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픈 양을 고쳐주고 상한 양을 싸매주고 또 병든 양을 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양들 간에 반목이나 알력 등으로 인해서 무리 중에서 이렇게 밀려난 그러한 양들을 찾아서 다시 데려오고 또 시력이 좋지 않은 이 양의 특성상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한 길을 잃어버린 양을 구출해 온다 그랬습니다. 또 악한 짐승의 침입이 있어서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목자를 우리는 선한 목자 이렇게 부르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어느 정도 이러한 선한 목자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명의 목자들이 궁극적인 어떤 한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선한 목자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것과는 또 좀 차원이 다른 어떤 목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인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타이틀을 다시 한번 붙인다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목자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이게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것인데요. 예? 좋은 목자. 예, 좋은 목자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목자인데요. 어떻게 좋은 목자일까요? 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 그런데 특별히 예,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 자,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선한 목자의 어떤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목자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양들에게 생명, 그냥 단순한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 아닙니까?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다. 세상에 이런 목자가 있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다. 양들에게 침묵을 주는 목자는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양들의 침묵. 그런데 이게 양들에게 이 죽이는 목자죠, 그거는. 양들에게 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다. 이건 그야말로 이건 엄청난 개념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목자가 양들에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양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꼴을 공급하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 양들을 양들의 그 생명을 지켜준다. 뭐 이 정도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 뭘까? 이걸 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 사람을 지금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목자는 목자인데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뭔가 삶이 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그럼 죽음은 뭐겠나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도대체 뭔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삶이 뭔지에 대해서,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뭐 같습니까? 죽는 것.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 사망은 뭔가? 사실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주제야말로 사람들이 참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주제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속박에 매여있다.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먹히고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숨이 끊어지면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시한폭탄 같은 거 아닙니까? 시간이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그러다가 그 시계바늘이 다 되면 그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세팅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게 다 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 가지 형태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이 모두가 다, 각자가 다 무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무로 돌아가는 것, 멸절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데 그런데 이 죽음이 모두가 다 소멸되는 것, 무로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불교 철학이 그렇게 얘기하고 뭐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죽음 모두가 다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 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은 모두가 다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영적 죽음이 있었습니다. 영적 죽음. 자, 이 죽음은 첫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던 첫 사람 아담 부부에게 임했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십시다. 선악과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듯이 여자가 먼저 먹었고 이브가 그 다음에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거 먹는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는 그날에는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그거 먹는 순간에 숨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의 생각이 멈췄나요?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아담의 몸과 아담의 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아담 안에 뭔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죽음, 즉 영의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영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 둥둥 떠다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둥둥 떠다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장절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내 몸 속에 있는 내 영이 근심했다고 했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몸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담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신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 안에 거하셨습니다. 영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생각나시죠? 성막의 지성소 왜 만들어 놨죠? 내가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뚜껑에 해당하는 이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징적으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게 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시로 분리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한다면 전기 플러그가 꽂혀 있던 전구가 플러그가 빠진 것입니다. 전기라는 게 참 오묘하게 되어 있어요. 전구는 그대로 있는데 플러그가 빠지면 그러면은 전구 모양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시니까 아담의 몸과 혼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아담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이 죽었다는 표현을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성경적으로 이 개념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뭐가 죽은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에 의하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다 죽어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그렇게 죽어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가 왜 죽었죠? 아,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아담의 영이 이제 죽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진 살아있는 육체가 된 거예요. 이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그래서 그 이름을 셋,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멀쩡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펄펄 뛰는 이 인간을 향해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의 그 자연인, 엄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난 그 자연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 죽음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인간은 이첫 번째 죽음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죽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죽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적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자, 이 죽음 또한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만 제외하고 이 죽음 또한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하는 죽음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니까 육적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고요. 모세의 경우도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돌아와서 한번더 죽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녹과 같은 이러한 어떤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육적 죽음을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선악과의 그 먹은 죄로 인해서. 그래서 전도서 8장 8절이 이 사람이 죽는 문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보니까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뭡니까? 죽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용을 쓴다고 해서 이 죽음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럼 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육적 죽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소멸된다는 건가? 무로 돌아간다는 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몸, 혼, 영, 이세 요소 중에서, 이 혼과 영이 지금 인간의 몸 안에 거하는 형태인데, 이 사람의 몸으로부터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을 육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붙잡아, 내 몸 안에 붙잡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혼을 붙드셔서 생명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붙드셨던 것을 탁 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으로부터 영과 혼이 떠나가는 이 장면을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가 두어 번 이것을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라헬이 야곱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디를 이동하다 말고 이제 그 산 진통이 와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보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괄호 열고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분명하죠? 몸으로부터 그 혼이 떠나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사람이 이제 늙는 과정을 전도서 12장에서 대단히 시적인 묘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창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눈의 시력이 약해지고, 그렇죠?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목청도 나빠지고, 이도 다 빠지고, 맷돌 가는 자들, 이도 다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은줄이 풀리고, 결국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간다.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흙, dust of the ground, 이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 흙은 전에 있던 대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덤에 묻히면, 그러면 3일이면 썩기 시작하면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영,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부터 영과 혼이 떠나가는 것, 분리되는 것,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소멸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라면 학교에서 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다 배웠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형태만 바뀌지 그 총량이 보존된다, 이런 걸 다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이 썩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어떤 원소들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다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이 다시 소생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는 건 뭐겠어요? 떠났던 혼이 그 사람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소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르밧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지요.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22절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고 그가 살아났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오면 살아난 거예요. 금방 그 아이의 혼이 떠나서 죽었는데 그 아이 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도 한 명의 아이를 살리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아이를 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엘리사가 이 아이의 이 몸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마주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체온을 전달해주면서 아마 마사지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니까 사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데, 현대의학이 이 죽음의 이 경계, 죽음의 이 순간을 대단히 모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생명연장장치를 통해서 사람이 강제호흡을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그야말로 시체예요. 그런데 강제호흡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언제 끊어지는지가 대단히 모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사라는 그 이제 개념을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래서 죽음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은 뭡니까?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 성경에서 숨이라는 단어, 바람이라는 단어, 호흡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영, 숨, 바람, 혼, 영, 호흡, 이런 게 다 지금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욥기 27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3절,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함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사악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살아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콧구멍을 통해서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들락달락하면서 숨이 들락달락하면서 숨을 쉬어요. 이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콧구멍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될 때, 이 영이 분리될 때, 숨이 분리될 때, 그때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첫째 죽음과 첫 번째 죽음, 영적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것과 이 둘째 죽음, 두 번째 형태의 죽음, 그러니까 육적 죽음이라 그랬어요. 육체적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분리돼서 떠나가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든지 아니면 인간의 몸 안에서 영과 혼이 떠나가든지 그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죽음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최종적인 죽음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그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째 사망. 제가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의 정식 명칭은 둘째 사망입니다. 네. Second de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인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온 인류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때 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책이 있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 사람들도 다 불호수에 던져지면서 그러면서 죽는 게 있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의 몫을 받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호수는 호수인데 물로 가득 차 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로 가득 차 있는 호수예요. 그 호수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걸 불침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침례와 성령침례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이 개신교회들에서 침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그 이 불침례를 다 좋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는 그 불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불의 호수, lake of fire, 불의 호수에 잠기는 것, 그게 불침례예요.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은 모든 인간이 영원히 죽는 죽음, 그 형태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불못 죽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둘째 사망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성경에 보니까 수치스럽고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죽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조금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대단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낯뜨거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수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낯을 들 수 없는 영원히 부끄러운 죽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 불못 죽음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수치스러운, 영원히 수치를 벗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 3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멸망하면 여기 가는 거예요. 불의 호수에, 불못에 가는 거예요. 멸망하면. 불의 호수에 가는 것 자체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불못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Second death,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진행했냐면 도대체 생명은 뭐고 죽음은 뭐냐, 이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왜 생명 얘기를 했냐? 예수님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생명이 뭐냐? 그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뭐겠냐 하는 얘기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오고 계시죠? 예. 조시다가도 요런 땐 깨셔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중간중간 주무시는 거는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자는 것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종종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문조 새를 키워요. 우리 이제 이정혜 병장님 저에게 이제 선물로 두 마리를 주신 게 계기가 돼서 제가 문조를 키우거든요. 그 새들이 낮에 자는 걸 보니까 잠깐 자는데 요러고 잡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저쪽 눈은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눈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바꿔서 이러고 잡니다. 한쪽 눈씩 감고 자더라고요. 새들이 그렇게 잠깐 자더라고요. 네, 설교 들으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그러면 소멸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모든 사람 소멸되지 않아요. 한번 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몸이 다른 원소로 변하는 그 썩음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또 몸에서부터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해요. 모든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사는데,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때 이것은, 제가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세 번째 사망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을 때, 이세 번째 형태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못에 푹 잠겨서 영원히 지내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서 면제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멸되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히 불못에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수치와 이 파멸, 이렇게 성경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또는 everlasting life라고 하는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에요, 본질상. 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받을 때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인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불못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면은 사람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원한 불못에서 사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고통,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통증. 여러분, 몸에 통증이 있는 분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류마티스나 뭐이 심각한 편두통이나 이런 어떤 이 관절염, 이런 어떤 디스크나 이런 끊임없이 고통에 통증에 시달리잖아요. 아우, 제발 한 시간만이라도 통증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시죠? 지옥, 이 불못은 그 통증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쉴틈 없이 지속되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정해도 실제 지옥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불못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이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이 뭔가를 얘기할 때, 공산주의에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물론 자유도 없습니다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견디기 힘든 지옥인 것입니다. 불못은 사랑 자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서 단한 시간만이라도 지내는 것, 이건 지옥이에요, 그야말로. 그렇죠? 영원한 불못에서는 빛이 없습니다. 빛. 왜?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는 어두운 곳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인 거예요, 거기가.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불못은 충분히 끔찍한 곳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 이러한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또는 사꾼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 얼마나 좋은 목자입니까? 그냥 좋은 목자예요. 그야말로 좋은 목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의 종교 지도자 혹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또 목사라고 해보십시다. 이러한 정도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은 뭐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그런 어떤 목자. 그렇죠? 세상 종교에서도 이런 지도자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달라이 라마가 됐건 뭐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공자가 됐다, 맹자가 됐다. 뭐 석가모니가 됐다. 뭐 자기의 추종자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인도하는 목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양들이 자기가 돌보는 양들이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목자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거는 목자도 흔치 않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종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살신성인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목자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 지금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고 하는 것과 또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모든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다. 예. 여러분,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 더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다. 그렇다면 이 목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남에게 줍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단순히 한 피조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자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일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천산 영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천사도 안 죽네요. 그렇죠? 영들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아, 그러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그 앞쪽 시간으로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죠? 출생하는 시작점이 있고 그 앞으로 영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전에 시작점이 없으세요. 모든 피조물은 이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명이고 이 목자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했을 때 그것은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이 말을 즉각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드냐면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확한 해석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사람인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이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정확히 이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천연적인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받은 그 생명, 그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이 생명이 임모탈한 생명, 죽지 아니함을 입은 생명으로 바뀌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한 시간을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되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양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목자를 왜 도대체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목자가 있는데 왜 이 목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러한 말씀인데 왜 이런 목자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분하신 방식에 의하면 내 양, 이렇게 말씀하신 양들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 이렇게 말씀하신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 이들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렇죠?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이 범죄한 아담, 즉 영이 죽은 그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 분리된 채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 인간의 아기의 영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은 영을 지닌 살아있는 육체에 불과해요. 살아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죽은 영을 지닌 살아있는 흙덩어리예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경험하는 죽음은 뭐냐? 육체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째깍째깍째깍 띡 수명이 다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몸으로부터 혼과 영이 분리돼서 떠나갑니다. 두 번째 형태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첫 번째 죽음의 형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경험하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육적 죽음을 이제 두 번째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은 세 번째 죽음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류 역사가 종결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몸, 사라지지 않는 몸, 불의 고통은 당하지만 소멸되지 않는 몸, 그러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돼서,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격리된 채 그곳에서 영원을 지내게 되는 그 죽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의 죽음은 이 사람들도 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첫 번째 형태의 영적 죽음은 다 경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채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퀵크닝 스피릿, 살려주는 영 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린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뜻으로나 육신의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채 태어난 쉽게 표현하면 영이 비어있는, 영이라는 방이 비어있는 채로 태어난 이 사람 안에 이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력을 쌓거나 업보를 많이 좋게 하거나 무슨 기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을 믿음에 의해서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될 때, 믿는 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게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이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떠났던 영이 돌아올 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죠? 떠났던 영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떠났던 하나님, 아담 이래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 안에 되돌아오시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부활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며 죽어주신 것,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죄가 다 씻기면서, 그렇죠? 전 우주에서 죄를 씻는 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씻기면서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 그 행위들, 내 모든 행위들이 그 피에 의해 씻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것이 내 이름에 대신해서 기록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제 그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산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제 육신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 고백이 침례예요. 그 고백이 침례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제 안에 주님만 사십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뭡니까? 죽은 육체 안에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라 그랬냐면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육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죽은 육체, 그러니까 죽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치기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적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첫 번째 형태의 죽음인 영적 죽음은 이미 다 경험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 형태의 죽음, 즉 몸과 그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도 이러한 사람들도 죽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그런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희 세대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형태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당연히 세 번째 형태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은 채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목자이신 이분을 받아들여서 이분 밑에 있는 주님의 양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분의 양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양이 된 상태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불분명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미뤄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대단히 물 마시듯이 쉬운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을 주셔서 찔림과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나도 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저를 찾아오셔도 좋고 또 우리 형제들 중에서 어떤 분을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잘 해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미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 있는 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그 작은 문제들 사실 영원한 세상에 가서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들 그렇게 크다고 고민했던 문제들은 정말 입에 거론도 안 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침체에 있고 낙심에 있고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위로가 있어요. 그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내 마음과 내 삶을 의탁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인 거예요. 달리 천국이 아닙니다. 공산국과 북한에 살거나 이슬람 국가에 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의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목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분, 왜 이렇게 놀라운 분을 우리가 이렇게 더디 받아들였을까요? 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이분께 집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분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먼저 이 생명주는 영원한 생명주는 목자를 받아들인 저희들이 참 영원한 이 평안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 참 그것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구체적인 말들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이 양우리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